사사기는 그 성경 책 중에서요, 막좀 가장 어두운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럽의 역사를 말할 때 중세 그러면요, 중세를 암흑기라고 그럽니까? 그하고 아마 제일 비슷한 게 사사기일 겁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의 이야기는 어떻게 본다면 참 어두운 시대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다 넣어놨을까 싶을 만큼 참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흐르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역사를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를 말할 때는요, 그 사사기하고 그 바로 뒤에 있는 룻기하고, 그다음에 사무엘 상 바로 앞부분에 있는 한 7장까지 정도의 이야기는 거기 다 사사 시대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사 시대가 참으로 어두운 시대였는데,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하나 생각을 할 게,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모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웠거든요. 그럼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후임자를 세웠어야 할 텐데 누구죠? 없어요? 너왜 옛날 모르겠다. 요즘 대답을 참 잘해요. 없대요.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없습니다. 후계자 없으면 그다음 어떻게 해요, 나라가? 엉망이 돼요?
이게 분리를 다 시켜놨잖아요, 선생님.
네.
네. 그 지파별로 이렇게 땅도 주고,
네.
그 아서 이제 자기 이제 지방권으로.
맞아요. 사사 시대를 특징 짓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사사기 21장 한번 보세요. 일단 그거들은 보고 들어가시죠, 그럼. 21장 25절요. 이 표현이 여기서 한두 군데 나오는데요. 21장 25절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잘못됐단 얘기예요, 잘됐단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잘못됐다라는 걸로만 이해하는데, 이 말의 의도를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가세요. 하나님께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가 얼마나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데리고 왔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투자하신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그 투자한 미천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가, 그다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그 전쟁 한 7년 정도 걸리는 전쟁인데요. 이 전쟁 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도와주셔가지고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평화의 시대가 와야죠. 그 백성들, 그렇게 데리고 온 백성들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요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아서 정말 평화롭고 멋지게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뜻이 사사기에 보면 무참하게 깨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며 살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 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고난을 당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증거가 혹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것까지 알면, 앞에, 맞아, 앞에 있죠. 아셨다는 증거는 그 얘기가 앞에 있어야 아셨다는 말이 되니까. 아, 노래를 하면 이제 거의 확실합니다. 너희 백성들이, 이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징계를 받아서 결국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서 이 노래를 미리 가르쳐 둬라. 그러면 뜻도 모르고 부르던 노래가 어느 날 문득, 어? 우리가 이렇게 되리라는 걸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네.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가 그 노래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동안에라도 그 노래를 부르다가 이유를 깨닫게 되면 그때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겠다. 그래서 이 노래를 가르쳐 주어라고 한 그 노래가 신명기 끝에 있습니다. 신명기 31장에 그 부분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다. 다 전체는 놔두고 한 구절만 봅시다. 신명기 31장 20절. 20절, 21절 보시면 되겠네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참 이 구절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왜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배반하는지 참 모르겠는데 이게 일반적인 성도들도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죽어 고생을 할 때는 잘 하나님하고 매달리다가 이제 좀 느긋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예들 참 많이 볼 수 있는데 여기도요.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필경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길로 가고 그리하여 징계를 받을 걸 다 미리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아니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알면 좀 막지 알면서도 왜 그냥 그러시냐는 말이에요. 여기에 답은요. 이 땅에서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그런 나라를,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겠죠. 이거는 그 나라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라고 보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요, 여호수아가 백성을 인솔해서 이 땅에 들어왔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땅도 주고 후손도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으니 거기서 정말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안 주시는 겁니다. 후일에 어쩔 수 없어서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왕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왕을 원치 않으셨다 이거 좀 이상하네요. 아니 왕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이 왕이라는 거는 어제 생각하면 이제 지배 계급, 피지배 계급이 나올 것 같으니까 천명하려면 왕이 없이 만약에 사람들이 전부 이제 진짜 그 자리만 된다면 사실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왕도 없고 수도도 없고 백성들은 네. 자기 구역 다 흩어져서 평화롭게 살아라. 그거 어떻게 평화롭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있으니 너희는 어떤 특정한 왕의 특정한 권력의 압제를 받을 필요 없이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노라.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잊지 않고 살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이제 우리 정치 체제 여자분들은 정치 하는 거 별 재미는 없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정치 체제가 가장 이상적일까요?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왕이 혼자서 모든 권력을 거머쥐고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그거는 문제가 있나요? 무슨 문제 있는데요?
왕이 무능하고. 자비심이 없다면 독재가 된다면 생각하는.
골치가 아프네, 그죠? 왕이 무능하고 자비심이 없으면 골치 아프다. 그러면 만약에 왕이 유능하고 자비심이 많으면요?
오히려
괜찮아요?
오히려 만약에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여러분 괜찮단 얘기예요? 생각 좀 해보고요. 그보다 나은 게 뭐예요?
가능만 하자면 모두 평등한 공동체죠.
왕도 없고
가능하다면 이 집단이 모여 있는 집단이다 보니까 이제 없으면 좀 안 된다.
이상하다. 어떤 정치 체제가 제일 좋으냐 하면 당연히 민주주의 이래야 안 돼요? 가만있어 봐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현대 들어왔어요. 가장 민주적인 정부가 어느 정부입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민주주의하고 뭐네?
근데 그게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으면 모르겠지만 이 인구 자체가 많아지고
그거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주의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제가 보니까요. 선생님, 어떤 면에서는 가장 편하게 살려면은 그 진짜 좀 그 아주 유능한 지도자 하에
그럼
다 똑똑같이 유능한 지도자의 조건이 그 선량한 마음만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의 자비심과 그게 있다면 그런
그런 유능한 지도자를 뽑아내는 가장 좋은 제도가 민주주의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던데요. 자리를 이거 뽑을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볼 식견이 안 되던데.
요즘은 우리가 이런 소리를 해도 괜찮지만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쯤 시절에 이런 소리 하시면 전부 영창강입니다. 다 잡혀갔어요. 민주주의 이외에 무슨 정치체제가 좋으니 난이 이야기할 수 있냐. 이래서 민주주의가 절대적인 걸로 알았었는데요. 그 민주주의가 우리가 얼마나 됐다 싶은데 어느 정부가 가장 민주적이냐 할 건 없겠는데요. 그럼 왜 있어?
그래도 괜찮게 말할 수 있는 자 있다는 자체가 예. 민주주의에 좀 더 가까워 있고 아닌가. 당연히 그동안 압제를 받았다고 해서 당연한 게 좀 풀어졌다고 이거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니신데 그건 당연한 거여야 되는
뭐 이런 거세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 그동안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 다음에 지금 노무현 여섯 분이네요. 어느 시대가 가장 민주적이에요?
그래서 그 정권 하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부가 가장 민주적이냐고요? 지금 이거 저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놔두고 그럼 어느 시대가 제일 좋아요?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시대에 살고 싶으세요?
신문 여론조사 보니까요. 그 박정희 시대를 가장 작은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
그거 뭐 난 살아서 그때는 이 기본 정신 상태로 살아온 게 아니어서 비교를 못하겠어. 그 압제를 받아봤으면 그 절대로 안 된다고 했을 건데 그건 다만 말로만 됐던 거고 지금은 그런 압제는 없는데 좀 어떤 그 협력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도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경제 면에 있어서 어떤지 그것도 좀
민주주의를 비꼬아서 뭐라고 그러죠? 민주주의는 이게 지금 세상 쓰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 시대에 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민주주의를 비꼬아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저 중고등학교 정치 책에서 그걸 볼 때 참 웃기는 사람도 다 있다 이랬는데요. 그걸 이해하는 데는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민주주의를 비꼬아서 부른 말이 중우정치입니다. 어리석은 무리들의 정치란 얘기죠. 어리석은 대중의 뜻을 물어가면서 무슨 정치를 하느냐. 그게 이제 중우정치라고 비꼬아 불렀는데요. 그 참 옛날 그 말 처음 들을 때는 뭐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 했느냐 했는데 나중에 가만 보니까요. 보세요. 한 사람이 추진력을 발휘해가지고 국가 전체를 막 밀고 나갈 때는 독재다 뭐다 막 떠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럼 뭐 좋다. 저 경찰도 경찰대로 검찰도 검찰대로 군대도 군대대로 다 해가 자기 자리 딱 차지하고 나 힘없다. 이래 놓으니까 오만상 들고 일러가지고요. 나가 더 시끄러워지니까 이게 또 못하게 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면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데요. 그 얘기하다 보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매듭을 짓게요. 가장 이상적인 정치는요 독재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는 독재냐 하면 가장 유능하고 가장 온화하고 모든 장점을 다 갖춘 그분이 모든 권력을 다 풀어지고 행하는 독재가 가장 백성들이 편한 정치입니다.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나마 차선책으로 가장 좋은 지도자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놓은 게 위험성이 적다 그 말이죠. 그게 민주정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박정희 시대가 살기가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쪽 측면만 보는 거예요. 무슨 측면요? 대통령이 그는 권한을 거머쥐고 그다음에 나라를 비교적으로 먹고 살기 좋은 쪽으로 몰아갔거든요. 그게 차라리 좋았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전두환 시대 더 좋다고 하는데요. 완전히 독재 권력 뭐 함부로 입도 못 댔잖아요. 입도 못 대게 해놔놓고 그다음에 죽고 나는 사람이야 죽고 났지만 그다음에 일반 백성들은요 별 피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먹고 살기 좋으니까 그 시절이 참 좋았지 하는 사람 더 많이 있는 겁니다. 그 후유증을 그다음 세대들이요. 그다음 대통령들 시대 들어와서 애를 먹고 이러는 건데 막 정치 체제 이야기 하려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 자유에 대한 개념만 해도 이래요. 자유가 아니면 뭡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래 떠들어 놓고요. 나중에 자유가 많이 주어지니까요. 아 이거 감동 뭐하겠다. 그리고 요즘은요. 요즘은 자유를 달라는 시대가 아니고요. 가진 자유를 거꾸로 반납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틀림없는데 저 혹시 집안에서 말이죠. 여보 이거 잡고 갈 때 남편이 맨날 하는 얘기가요. 아 그거 당신 알아서 해라. 이러면 신기한 사람 있죠. 알아서 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유 아니야 자유. 그런데 그게 싫은 사람 많아요. 아마 내가 요래요래 해라 하면 좋을 긴데 뭐 당신 물으면 맨날 알아서 해라 그러고 그러노. 그럼 보세요. 그거. 자유 반납 시대입니다. 그게. 자유 켜놓고는 중앙정부가요. 자유 그렇게 떠들다가 좋다 그러면 지방자치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하고 이건 알아서 하고 이래놔 놓으니까 지금 11월 1일에 투표 하나요? 방표장 뭐 옛날 정부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좋겠다 하면 그냥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뭐하러 이게는 물어가서 온 천지가 시끄럽게 하고 아주 민주적인 거 민주적으로 하려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질리면, 아, 나 이제 이런 짓 그만하고, 그 다음 뭐 중앙정부에서 알아가지고, 좀 이래 좀 화끈하게 하는 게 뭡니까? 독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뭐, 괜히 여기까지는 길어지는데, 제가 정치 얘기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거 하나를 이해하시라는 뜻에서 드린 이야기입니다. 정말 좋은 정치는요, 제대로 된 독재자가 독재해 나가면, 제일 좋은 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독재가 뭐냐니까 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왕이잖아 그 다음이요 이스라엘에 왕도 없고 수도도 없고 가는 이유 뭡니까 전부 지방자치 아닙니까 거기 알아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거든요 그런데 이런 목표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 그 악화역하면 안 돼요.
자식이 안 생기는데.
그 물론 자식이 안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사사기가 말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그런 선한 뜻이 그것들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변에서 왕이 있는 강력한 국가가 쳐들어오면요. 이스라엘은 막아낼 힘이 아예 없습니다. 그럼 왕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 안 되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내가 막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만 믿고 나만 따르면 내가 막는다 그 얘기인데 용기 안 돼버리니까 하나님 안 막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동네 북이 되는 거죠. 주변에 있던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면 그대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답답해가지고 한 말이 뭡니까? 아이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요구사항이 왕 주세요. 이 되는 거죠. 내가 왕이라 했는데 이 자식아 세우는 왕은 싫다고 버리더니 또 왕 세워달라고? 왕 세우면 그 왕이 너희들 그렇게 합치할 텐데 그래도 좋사오니 이스라엘 역사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차피 그렇게 될 건 알고 계시는데 이거 역시 하나의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은근슬쩍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세우고 싶은 그 나라는요. 인간들 중에 누가 힘이 세가지고 그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이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서 그 속에서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사회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이 땅 이거 세워지겠어요? 세워질 것 같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자질이 안 돼가지고.
예, 아니, 근데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그게 자질이 안 되는 거지.
이걸 가지는 이게 문제죠.
세워질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큰일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천국은 그런 사회입니다. 오염돼 드세요. 그런데요, 자질이 안 되는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뭘로 생각하느냐 뭐 그런 나라 생각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왕노릇 할래, 문지기 할래 이러면요? 예? 다 왕이라고 대답한다는 거는요, 하늘나라조차도 지금 이 모양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왕노릇 하나, 문지기 하나 같은 겁니다. 아니, 그게 이해가 돼요. 내가 왕이 되고 싶으면 왕노릇 하는 거고, 내가 문지기 하고 싶으면 문지기 하는 거고, 다 같이 행복한 동네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해가 돼요. 왜 이스라엘에 출애굽부터 시작해가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와가 왜 이렇게 내버려둬 버립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이어야 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어디 가서 간증 듣다가 천국 가면 누구는 뭐 대걸 같은 기와집에 살고 누구는 초가집에 살고 뭐 이런 소리 하거들랑요. 아, 저분은 천국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됐구나. 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기와집에 사는 사람의 행복이나 초가집에 사는 행복은 하늘나라에서는요? 같은 겁니다. 이게 이 땅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마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정치체도 체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곳이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해봐 시끄럽다. 이 땅 아 밑에 하나 받쳐주셔야죠. 이 땅에서 그런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교회에 권징하는 거 있죠. 교회가 뭐 여러분 치리는 다스린다는 뜻에서 나쁜 의미 아닙니다. 행정이나 뭐나 이런 게 다 치리입니다. 권징하는 거는 벌 준다는 얘기거든요. 교회가 무슨 벌을 줍니까? 현재 교회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벌이 뭐가 있어요? 제일 무서운 벌이 뭡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 벌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뭐. 쫓겨나가는 거예요? 교회 쫓겨나가면 겁나요?
근신하라고. 예.
근신하라고 경고도요? 그거 뭐 겁날 거 있어요? 7이 가면 안 된다니까요. 7이는 그냥 교회를 다스린다는 뜻이니까 행정이나 뭐나 이게 다 포함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건 벌 주는 개념 아니에요. 그게 자꾸 7이 7이로 쓰여가지고 권징 중에 제일 무서운 게 그래 쫓겨내는 겁니다. 출교. 출교.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무서운 벌입니다만은 겁나요? 땅길 가면 되지. 땅길 가면 되잖아요. 교회가 줄 수 있는 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 쉬면 되죠. 아니요. 혐오는 철계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겁니다. 그건 좀 쉬면 되죠.
수교가 이루어집니까?
네?
그, 가능해요. 일어나야 되나요?
아, 일어나죠.
그래요?
철교라는 벌이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가능합니다.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교회에서 철교하고 해놔놓으니까, 아무 소리 하고 다른 교회가 잘 다니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해요?
예? 네?
그렇죠.
안 받아들이면 그게 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벌이라는 게, 징계라는 게, 권징이라는 게 유명무실화된 게 오늘 우리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는 벌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 겁내지 마세요. 있습니다. 아, 그러면 놔둬 버려요. 뭐 겁도 안 내는데 하면 많아. 자, 그러면. 그럼 여러분들 목사님 겁낼 이유가 뭐 있어요? 나한테 목사님이 나한테 벌 줘 봐야 무슨 벌 주는데? 그 왜 겁내는지 몰라.
목사님 겁내요?
기름 부은. 예? 아 기름 부은 종인데 뭐 벌 나랑 뭐 쳐봐야 무섭지도 않은데. 저런 성도들이 많아서 목사님이 이제 하기가 편할는지 모르겠는데요. 가만 보면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었던 장로님이었던 교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정치적인 힘이나 물리적인 힘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게 아름답게 모양을 이루어 갈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해져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물리적인 힘이나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공동체를 이룬다면 하나님의 의도 거기서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이제 교회가 다른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한국교회는 권징이라는 자체가 이미 힘을 잃어버려서 별 힘이 없어요. 없고 그리고 이제 좀 바깥으로 대사회적인 측면에서요. 교회가 만약에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교회가 무슨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현실에서
예.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힘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힘이 있습니까? 있어요?
정치 당 만들고
아니 종교계의 힘 자체가 있긴 있어.
그 종교계의 힘 그거는 머릿수다, 그죠? 사람 수가 많으니까. 사람 수로 밀어제끼면, 아, 그것도 힘이네, 그죠? 맞습니다. 정치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는 교인들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이 표 아니냐, 이래 들고 나가면요. 웬만큼 정치하는 사람은 교회 함부로 못하죠? 그것도 힘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또 돈을 가지고 있거든요? 돈의 힘도, 아, 큽니다. 그러면 시내 좀 큰 교회의 네. 재정을 맡아 있는 장로 같으면요. 어디 가서 힘쓰겠어요? 은행요? 은행요?
세금 내나요? 교회로?
세금 별로 안 내죠.
네,
네. 그런데, 저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 한번 뭐, 가가지고 뭐, 아쉬운 소리 한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출 되겠네. 뭐 되겠네.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교회 정도만 돼가 아니고, 그 교회 정도 같으면요, 누가 막 찾아와서 부탁 안 하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돈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힘을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교회가 전혀 힘을 가지고 있지 않던 때요. 예를 들어서 핍박받던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황제가 교회를 핍박을 하고 있는데 어느 지방장관이 가만 보니까 이 양반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 이외에는 벌할 이유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상소를 올렸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이거 어떡할까요? 하니까 황제 답변이요. 주변에서 고발을 하지 않거든 놔두라 이랬던 겁니다. 고발하지 않거든 놔두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껏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잘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고발이 들어오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고발만 안 들어오면 괜찮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에게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나를 막 해꼬지를 해도 다 받아줍니다. 왜? 우리가 이름으로 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러면 단양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럴 때 교회가 진짜 커버렸어요. 요즘 식으로 이제 환산하면 나가다가 교통사고 나가 박았죠. 100% 다 물려주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시비 걸 사람 있냔 말이에요. 근데 참 묘하게도요. 교인들이 그 힘 또 없이 다 잃어버리고 그저 주변에 누구에게도 어떤 형태의 고발이라도 받지 않기 위해서 살던 그 시절에 복음이 그렇게 널리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요즘 같으면요. 저희가 다른 힘을 가지고 힘을 쓰기 시작하고요.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네가 집사가 까불고 있어요. 이래 나가면요.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죠. 내가 부장하고 전생이 내 밑에서 평격하고 있다가 세월 지나서 사정이 달라지면요. 뒤집어질 수 있죠. 내가 부장했으면 그 다음 교사 못합니까? 한국교회가 저 봉사 잘하던 분이 장로가 딱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일선에 안 나서고 뒤에 앉아가지고 딱 폼만 잡고 있더라. 이거는 속어가는 징조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교회가 이런 어떤 정치적이나 물리적인 힘이 하나도 없이 사람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다 아름답게 돌아가는 것이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모습은 아마 천국 가야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런 모습이 그나마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요.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가 지닌 힘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이 힘 외에는 쓰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힘요? 교회가 지니고 있어야 단 하나의 힘. 예? 섬기는 것도 힘이에요. 사랑이죠. 맞습니다. 교인이나 성도가 서로 뭡니까? 복종하고 서로 섬기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힘 하나 있다면 그건 사랑의 힘 이외에 다른 힘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무슨 공갈을 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전에 어떤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명한 강도사입니다. 이분은 만년 강도사입니다. 목사 안수를 안 받대요. 그 주변에서 왜 그러냐, 빨리 목사 안수 받으라. 그러니까 이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내가 목사가 되면 권위가 좀 더 쓰겠지만 내가 목사가 아니고 강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내게 일을 맡기고 내 말씀에 순종하고 이러면 그것이 진짜 권위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겠다가 아니고 강도사이지만은 그 말씀에 권위가 있으면 또 내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말에 권위가 있기 위해서라도 난 말씀에 더 열심히 연구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더 다른 목회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만년 강도사 노릇하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지금은 또 그분이 목사가 됐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얘기 들은 지가 여러 해 됐습니다. 왜? 그 직함이 주는 직분이 주는 그 권위마저도 없애버린 상태에서 교회를 섬기겠다는 얘기죠. 한국 교회에서 이런 게 얼마나 통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정신만은요. 그 정신만은 교회 안에서 그런 정신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사기가 실패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그 생각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사기와 여호수아를 비교하면요. 여호수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였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딱 시작하면 사사기 초기에요. 전쟁을 계속하면서 못 이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정복을 했단 말이가 못했단 말이가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저는 이거 설명을 좀 하기가 쉽진 않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여호수아 시대라는 것은 정복 시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전부 정복해 들어가는 입장에서요. 예를 들어서 90%를 정복하고 한 10% 남았습니다. 이거 뭐 별 문제 되겠어요? 문제 돼요? 정복 시대에는 싸우면 이기던 그 시절에 조금 남은 거 이거는요. 이거 문제가 안 돼요. 여호수아 시대의 눈으로 보면 군데군데 조금씩 남은 거 이거는요. 이거 뭐 맘만 먹으면 끝장낼 수 있는 문제고 이런 시각으로 보면 거의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조금 남았더라도 다 정복했다고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고 하니까 맨날 압제를 당하는 시대입니다. 늘 고생하던 시절의 이 이야기를 다시 쓰면서 군데군데 남아있는 조군은요, 나중에 이것들이 다시 세력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리 그 시대에 볼 때는 남아있는 작은 게 저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똑같은 현상일 터인데 왜 여호수아는 다 정복했더라고 말하고 사사기에서는 그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했더라고 말하는 거면 아니냐면 보는 관점을 달리하기 때문에 하나는 정복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하나는 나중에 후일에 실패했을 때 실패했던 그 눈으로 보니까 조금씩 남았는 그것도 완전하게 이긴 게 아니더라. 이런 어떤 차이점에서 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 시대에 다 정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남았던 그것들이 사사시대 들어오면요. 아주 이게 그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고통스러운 원인이 돼서 결국 이기지 못했던 것과 동일한 얘기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그 일곱 번의 사이클,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일곱 번 반복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이제 배반하거든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거죠. 범죄하면 그 다음에 이민족이 쳐들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압제를 당하죠. 압제를 당하다 보니까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면 이제 회개가 되죠. 회개하거나 회개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는 요 네 단계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범죄, 그 다음에 징계, 회개, 구원. 요 네 개의 사이클이 한 번도 아니고요. 한 일곱 번 반복됩니다. 이 사람들은 조상들한테서 뭘 배우는 게 없나 봐요. 전에 우리가 이랬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걸 알만도 한데, 사사시대가 약 한, 그, 이게 한 400년 넘게 됩니다. 450년 정도 가는 기간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 이걸 일곱 번을 바로 반복했다는 거는, 머리가 나쁜 게인지, 뭐가 안 되는지, 자간 좀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기간들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평화롭게 살았던 기간과, 그 다음에 압제를 당한 기간, 이걸, 기간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정확한 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평화롭게 살았던 기간은 대체로 40년입니다. 그리고 압제를 당한 기간은 보통 한 20년 가까워요. 그럼 평화롭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한 40년은 평화롭게 살아요. 이 40년이 무슨 의미일까요? 네? 한 세대. 40년이 한 세대인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세대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괜찮았다가 그 다음 세대가 들었으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또 잊어버렸더라. 그 구절이 저기 여호수아 24장 한번 보세요. 사사기 바 앞에요. 24장 마지막에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요 말이 참 의미심장하죠. 여호와의 구원을 아는 사람들이 생존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면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하나님을 잊었더라. 요거 뒤에 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원을 받아서 평화롭게 지낸 시대가 대체로 40년이라는 게 바로 요걸 의미하는 것 아닐까 싶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뭐가 안 됐단 얘기예요? 교육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 얼마나 열심히 했는 민족인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참 교육을 시키는데도 체험이 없어가지고. 이제 둘 다 어느 정도 답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각자의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데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지는 것 아닙니다. 자녀들이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부모가 만들어주고 뒤에서 해주지 않으면 부모의 그 좋았던 신앙이 그 다음 세대 가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가 고생 시큰하고 이제 자기 손으로 자기들 고생해가지고 자기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 세대들은 또 그냥 갑니다. 가면 그 다음 세대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아빠가 옛날에 막 얼마나 고생을 해가면서 너 키웠는지 모르겠냐. 그 암만 얘기해도 자식들은요?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기 때문에 막 얘기해봐야 잔소리밖에 안 되고요. 맨날 아빠는 그 소리만 하고 이러거든요. 이게 참 문제다. 어떻게 보겠어요? 인내하고 사랑하면서 돌보면서 그들이 신앙으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생해야 됩니다. 그게 원래 누구의 고생이냐면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고생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 우리가 자손들을 가르친다고 할 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그 표현을 딱 바꾸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을 경험한 세대들이 사는 날 동안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물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것을 체험하고 자녀들의 신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안이라고 생각합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압제를 당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때가 보통 한 20년이더라 하는 얘기는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봐주시는 거 아닐까요? 고생 그만하면? 됐다. 20년 넘어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20년이나 그 밑에 15년이나 아마 요 정도에서 대강대강 끝나가지고 또 넘어갑니다. 고생을 해가지고 정신 차리는데 걸리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7번이나 반복했다는 거는 참 이 사람들,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과거에 이랬다던데, 그걸 듣고 교훈을 받지 못했단 뜻이죠. 그래서 그, 4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런 짓을 7번이나 하면서도 이게 다른 나라에 완전히 망하지 않고 버텼는지 그게 참 신기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나 사라져버린 나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50년이면 절대로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그 긴 기간 동안에 왕도 없이 그 다음에 날마다 다른 민족에게 이렇게 짓밟히면서도요 이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왕정시대로 넘어갔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세상에 신기한 일은요 교회가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시고 목사님이 교회를 참 잘하고 계신다 이러면 굉장한 복으로 아십시오. 왜 그런 거니까 교회들 중에 하천해가지고 되겠나 하는 교회가 참 많아요. 아,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만 모인 노회나 이번에 이제 지난 2주 전에 전부 총회들이 열렸거든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만 모인 총회는 가면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왜 웃는데요? 아니 뭐 알아요? 기자들이요. 기자들이 총회마다 저기 가가지고 보고서를 쓰고 와가 했는 글 하나를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뭐라 그러더라? 표현이 좀 심하던데. 이러고도 어떻게 교회가 망하지 않고 저 갔는지 참 신기하다. 희망을 가지고 나아지겠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국회, 저, 뭐, 험한 소리 해가지고, 국회의원, 뭐, 저거, 이런 사람들 들어, 있습니까? 총회는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저기, 노회장 선거하는데, 그거 뭡니까? 투표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적이라서 그런 거죠? 그럼 여태까지는 성경적 안 하다가 최근에 투표를 왜 그렇게, 다른 데는 그러면 저, 와, 비성경적으로 투표 안 해요. 투표가 아니고 참 죄송합니다. 뭐가? 제비뽑기. 총회장 선거를 하는데 왜 제비뽑기를 해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소망이 있을 여지가 있는 모양이죠. 성공도 하려고 지금 모양이네.
네? 서로 하려고 하니까요? 투표하면 되지 뭐. 아니, 교단에 성인형 뽑는데 무슨 금전 문제가 걸려요? 아니, 목사님들 모인데 무슨 파가 있어요? 큰일 났네. 사람들 모이나 놓으니까요, 목사님, 장로님 모인 거기도 딱 아주 정직한 것 해가지고, 교회 잘, 뭡니까? 초신자들이 거기 한번 구경 가면요. 이거 이래가지고 교회 안 다니겠다는 사람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신자들 구경 가면 안 돼요. 교회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러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저놈 교회가 문 안 닫고 지금까지 왔는 것도 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왕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이민족에게 그렇게 짓밟히면서도 저게 단단하게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요,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두들겨 맞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요, 교회가 못된 짓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일제시대 때 제대로 된 목사를 잡아다가 갖추고 죽게 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고 교회 신도들이 제대로 된 목사 다 없앤 겁니다. 일러 바치고 고다지라고 누가 했는데요? 주기철 목사가 왜 감옥에 갇혔죠? 일본 경찰에 잡아가다 합시다. 잡아가다으니까 남은 식구들은 어떻게 해요? 남은 식구들 교회가 쫓아내버렸습니다. 아니, 자기 목사인데 일본 경찰에 감옥에 갇혔으면 하다 못해 뭡니까? 면회도 자주 가고, 뭐예요? 면회도 자주 가고 또 뭐 해야 돼요? 돈 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면직시켜버렸습니다. 제명 처분해버렸어요. 가족들요? 사택에서 쫓겨나갔습니다. 누가 했는데요? 교회가 하고 총회가 제명시켜버렸다는 얘기죠. 자, 그쯤 합시다. 교회가 다락이가 잘못돼 갈 때는요, 교회가 얼마나 잘못 갔는지 모르는데, 그 교회들이 지금껏요, 이게 죽지는 안 하고, 죽기는 커요. 잘 가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철해가지고 교회가 되겠나 싶은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요, 참 안 자빠지고, 안 사라져지고, 저 가는 것도 참 신기하네. 교회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때문에 교회가 아직도 튼튼하게 서 있다는 사실에 저는 참 감격해야 합니다. 사사기 보면서 그런 감동을 좀 받아야 돼요. 너무 어두운 시대 이야기하면서 너무 어두운 얘기만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만 밝은 얘기도 이제 하나 하고 점검을 합시다. 사사 시대의 사사들이요, 임시직입니다. 사사는 상설 직분이 아니고요. 필요할 때마다 잠시 나와서 백성들을 이끌고 재판도 하고, 그 다음 일 없으면요? 집으로 가고요. 맞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집에서 그냥 지내고요. 전쟁 나면 앞장 서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뭐 이런 직분입니다. 그 직분 역시도 왜 이런 직분을 세웠느냐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사사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에 이게 부합하는 겁니다. 원래 사사도 필요 없는데, 저놈들이 하도 저거 불쌍하니까 임시직으로라도 세워가지고 그렇게 통솔을 했을 뿐이지 그 직분이 상설 직분이 되거나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하다 보면 신기 나서 또 한마디 합시다. 총회장 하는 직책 있죠. 총회장이 뭐 하는 직책입니까? 교단의 총회장이란 분요?
모든 교회를 통솔하는 누구래요?
회장이죠. 회장. 총회의 회장이 총회장이죠.
그 총회의 구성원은 또 각 교회에 목소리를 드려야 돼요.
총회가 끝나면요?
끝나면 자기들 가야죠.
네? 총회가 끝나면 총회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론 총회장 임기를 1년이라고 합니다. 정경총회장이요? 회장을 해가지고 했으면 명예로 알고 끝나면 끝나버려야 되지. 그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감투가 돼가지고.
아니, 그래서 뭐 서방이었어요?
네?
그거 막 그거
뭐 그런가 봐요.
무슨 무기가 이런 곳에는
아예 밑에 있는 이 말단 집사들이 그런 거 알면 안 되는데 뭐 피 튀기는 것까지 알고 있다.
아니 그럼 그 관계를 아예 막 정신적으로 해부터 안 싸우게 하려면
그러니까 미안한데 사사 직분조차도요. 이 압제당하는 이민족들을 구해내는 사사 직분조차도 임시로 그렇게 일하고 임무 끝나면 집으로 가가지고요. 같이 지내다가 일 있으면 또 나와서 하고 이런 직책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다 기염돼 두면 뭐야? 누가도 날고 뭐라 할지도 모르겠다. 그거는 뭐 노예 갈 총에 갈 가능성도 없고 뭐 없이 안돼가 적하는 모에다 하는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저 그런데 전혀 무관심하게 저 충실하게 말씀만 전하고 교회만 돌보려 가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요. 그런 분들은 안 드러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투표해보면 그것도 알아요. 완전 100% 자율에 맡겨서 투표시켜보면요. 어떤 애가 실장이 잘 되느냐 하면 좀 끌렁끌렁한 놈이 실장이 잘 돼요. 학교에서 학교장 선거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 잘 모시고 선생님들 잘 모시고 해서 참 좋은 학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애는 표 안 나와요. 내가 아는 여학생 중에 하나는요. 어디 가서 군화를 구해가 올라와가지고요. 군화를 들고 올라와가지고는 막 떼기장을 치면서 뭐라 했냐면요. 어? 우리 학생들이 왜 신발을 마음대로 못 신는단 말입니까? 내가 학생이랑은요. 머리 자르는 거, 신발, 이거 전부 해가 가신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당근 됐습니다. 지금 그걸 이렇게 보면서요. 냄새가 나는 거 있죠. 저 자식 저거 어디 가서 수법을 배웠네. 그러니까 나중에 따로 불러가지고 다짜고짜 제가 물었어요. 야, 너 그 수법 어디서 배웠냐? 우리 오빠가요, 저쪽 학교 학생 회장입니다. 제가 오빠한테 배운 수법이에요. 그래, 이러면 당선되고 난 다음에요. 당선되고 난 다음에 택 얼마나 얌전하고 착한데요. 한 번도 고함지르고 이런 거 없어요. 학생 회장도 참 이쁘게 잘했습니다. 제가 왜 저런 냄새 나네. 저거 표 모으는 법 어디 가서 배웠네. 총회를 하거나 뭐 하거나 사람을 모으고 표를 얻는 데는요. 거기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만 찾고 참 온화하고 얘가 표가 잘 안 나와요. 말빨도 세고요. 좀 이 표 나오는 게 어떡해 그래. 이제 결과는 아까 딱 그 얘기라. 자질이 잘 안 돼가지고 표를 모으는 건 자꾸 그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역으로 배워야 할 필요가 참 많습니다. 또 사사의 역할을 보면서도 좀 배우고요. 대표적인 사사 얘기한 사람은 해야 뭐 또 안 되겠습니까? 그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사사가 기도원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죠? 또 씩 웃는다. 기억나는 게 있다 이 말이죠. 이제 막 저래 씩 웃어서 하면 꽃이 키지도 않을 거니까. 우리가 기도원 대단한 인물이라고 그러고요. 기도원을 아이들 이름에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 기도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더니 냄새가 조금 난다 해서 두 글자로 줄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원을 두 글자로 줄이면요? 기돈이 되죠. 기돈. 그래서 기돈이라는 이름이 기도원 줄여가 붙여놓은 이름입니다. 그런데요. 그거 잘못 붙였어. 유심히 보면 기도원이 얼마나 쪼다 같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정말 쪼다예요. 어떤 점에서요? 나중에 유심히 한번 보셔요. 하나님이 뭐라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듣는 거는 모세를 닮았어요. 근데 막 소심하기도 하고 겁도 많고 말 안 듣고 이런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고 하면 싸울 일이지 하나님을 상대로 시험하는 건 뭐예요 이거? 이건 모세보다 한술 더 뜹니다. 중요한 거는요. 자기에게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을 상대로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이적을 보여주시다고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뭐라 하시면 용감하게 갈 일이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걸 시험 써도 됩니까?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훑어보면 기도원을 그렇게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원이 우리가 알기는 참 위대하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위대한 건 안 보이네요. 그럼 누가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게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열심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기드온이 그 군사들을 소집합니다. 처음 불러 모았을 때 얼마가 모였죠? 사울로 가자 모여라 했더니 3만 에헤이 참네. 이 키드에 나가면 힘 못 쓰겠다. 이때 딱 나와야 되는데 3만 2천 명. 3만 2천인데 많이 모였어요? 문제는 상대방이 얼마냐가 중요하죠. 상대방 적군이 14만 명을 넘습니다. 14만 대 가령 3만은요? 네트 매치냐고요? 요즘 전쟁은 무기가 발달해가지고요. 무기의 영향이 큽니다. 근데 옛날 전쟁은요? 사람 수가 중요한 겁니다. 수 많으면 이겨요. 대체로. 그런데 14만하고 3만하고는요? 기본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4대 1 넘잖아요. 4대 1로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냐? 영화에는 들어있지만 실제로는요? 안 됩니다. 실제는 잘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이게 많다 적다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 사항이 뭡니까? 예? 겁나면 가라.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안 무서워요, 대.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사람 돌아가거라 하니까, 얼마 돌아갔어요? 2만 2천. 2만 2천 돌아가고 만 명이 남은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만 명도? 너무 많다 이러시는 거죠. 자, 중요한 겁니다. 그 숫자를 하나님께서 많다고, 아니 물론 3만도 많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많다고 하시는 이유가 뭐죠? 요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뒤에 성경에 딱 명시되어 있어요. 명시되어 있는데 3만도 알고 만도 알고 300명도 아시는 분이 이걸 모르면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근데 대체로 다 그래요. 사사기 7장인가요? 7장 2절 3절 보세요. 뭐 처음에 모인 숫자가 3만 2천이고 그 다음에 뭐 결국은 300명만 남았다 이런 거 보다가 가장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 구절입니다. 너무 많대요. 이유가 뭐예요? 네. 이 숫자 가지고 싸우면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기면 뭐라고 말하냐? 우리 능력으로 이겼다. 이 소리 하는 거. 하나님 그거 듣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줄이는 겁니다. 만 명이 남았는데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 그래가지고 300명만 남겼습니다. 300명 딱 남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이러시죠? 뭐가 됐습니까? 이 300명이란 그럼 어떤 숫자예요? 에? 자기 능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숫자. 그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이 300명을 데리고 가서 사오가 이겼더라도 이건 우리 힘으로 이겼다 소리가 안 나오도록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 듣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바를 오늘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가야 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300명 뽑습니다. 그래, 만 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300명을 뽑아내는데 이제 조건이 뭐 이래 물 먹는 자세를 보고 결정한 지였습니까? 이제 이 300명들은 물에 가가지고 이래 엎어져서 개처럼 물 먹은 사람 아니고요. 손으로 이렇게 떠서 먹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300명은 어떤 사람들이죠? 에? 아니 들은 거 있잖아요. 들은 거. 설교 전에 이건 많이 들었어요. 성경, 요건 읽은 얘기가 아니고, 설교 많이 들은 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300명은 어떤 사람들이야? 답 없으면 설교 많이, 모르는 사람이야? 아니, 9,700명은요, 이 호수까지 가가지고 손을 짚고 이래가 엎드려가 물 먹은 사람이고, 요 300명은 이렇게 물을 떠서 먹은 사람이에요. 뭐가 준비돼요?
긴장하고 있어야
돼. 아, 긴장하고.
네, 나는 잘 안 돼.
아니, 깔끔 떠는 사람이에요? 이게 설거 안 들었단 얘기잖아. 이, 제가 들은 것만 해도요, 이 본문 가지고, 그거 가지고 설거 많이 들었어요.
아, 근데 만약에, 그, 300명이 이렇게 해서 먹고, 거꾸로 해서 사람이 그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수적으로 나가게 되면. 반대로,
만약에 반대로 했으면 반대로 해서 가는 게 있죠.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숫자 줄이는 거거든요. 숫자 줄이는 게 목표인데 진짜로 아닌 게 사람이 300명이 그냥 개처럼 엎드려서 물을 먹었더라면 그 사람 스스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목표는 숫자 줄이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많이 들은 설교는 뭐냐면 숫자 줄이는 데 중점 안 두고 어디에 이 자세에다가 자꾸 의미를 둬가지고 그걸 분간해서 뭐라고 하느냐. 전쟁하러 나갈 사람이 말이야. 자세가 이 벌거벗어가 궁대 끄덕끄덕 물 퍼먹는 게 됐냔 말이야. 만약에 뒤에서 누가 와가지고 뻥 해버리면. 그렇게 전쟁하러 나갈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이 빼는 거 아니냐. 그런 거죠? 300명은요. 물에 손을 이래 넣으면서도 주위를 살펴가면 이래 주도 면밀한 사람들이니까 하는 뜻인 거 아니냐. 뭐, 전쟁에 나갈 만한 이런 사람 아니냐. 근데 이쪽이 자꾸 강조를 했는데, 이상하다. 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너희들 이렇게 엎드려서 먹으면 좀 이렇게 사람이 거칠다거나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업을 잘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또 움켜서 지고 이렇게 먹으면 정말.
기집애 거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사업을 해도 못 이길 것 같은 사람들이니까.
사람도 그런 설교 나올 수도 있겠네, 그죠? 근데 제가 누굴 탓하기 보다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목표는 숫자를 줄이는 데 있다. 이렇게 줄여가지고 싸우러 나가서 이기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거 아니냐. 요게 이제 그거란 말이에요. 이 흘러가는 문맥의 요지거든요. 근데 그건 놓쳐버리고 어떤 자세로 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기 위해서 뭐 어떠자? 기원의 300용사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숙할 때 해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본문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그래서 막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300명 뽑을 때는요 전쟁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우락부락하고 힘 좋고 나가면 용감한 사람만 뽑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살리려면요, 싸움도, 전쟁도 못할, 그래가지고 저거 되겠나 싶은 사람 300명 뽑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렇게 인간들 데리고 나가지고 이겼단다. 아, 저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서도 제가 문맥 따라 읽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 이유도 문맥을 따라가지 않으면 또 어느 부분 하나만 꺼내가지고 그것만 확대해서 자꾸 해석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되어버린다는 뜻이죠. 사사시대의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시는 바는 뭐냐면 내가 한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디 너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우리 힘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 그 얘기 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런 메시지를 잘 못 받아들여가지고요. 자기 능력으로 구원을 이룬 것처럼 뭐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또 징계당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게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두운 시대였죠. 그 어두운 시대에 그래도 이제 다음번에는 그 어두운 시대에 그래도 그 밝은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고 그러면 그 어두운 시대의 밝은 이야기는 룻기가 됩니다. 룻기가 되고 사사기 뒤편에 참 그 어두운 얘기들이 여전히 많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조금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십시다. 이 기도원의 이야기 중에서 나오는 게 이제 아주 재밌는 거 하나는 그 발음 잘못해가 죽는 사건이 이 기도원 사건에서 나옵니다. 저기 여러분 나중에 경상도 하고 가만있어 봐라 어디 하고 갔고 경상도 하고 서울 사람하고 전쟁이 났습니다. 뒤 섞여 나갈 때 경상도 사람 가려내려면요. 살 한 대 빡 갖다 놓고, 살 한 대 갖다 놓고, 이게 뭐야? 하는데 살. 안 죽으려면요? 아, 너무 세도 저거, 아유, 가짜구나, 이런 거. 너무 세도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가만히 있거라. 권사님.
경북은 쌀 그러거든요.
예?
경북은 쌀 그러는데.
아, 맞다. 권사님도 성주잖아.
포항하고
아 이게 포항족입니까?
예, 그쪽은 안 되죠. 포항은 쌀 잘해요. 대구는
쌀 잘해요. 그쵸? 대구는 되는갑다. 그러면 두 분은 살 가능성이 있고요. 이 쌀 이거는 위험해요. 이게 안 되는 억지로 하는 표가 아, 며칠 전에 제가 한번 또 당했는데요. 저도 비교해서 잘 안 틀린다고 하는데 며칠 전에 한번 당했어요. 저 해석 한번 해보세요. 제가 우리말 합니다. 해석해보세요. 이것 좀 사주세요.
아, 이게 따라한 뜻이에요?
예?
뭐를, 이거를.
해석해보라고 하는데, 그거 물으면 어떡해요?
피자리가
아, 이것 좀 사주세요. 이러면 무슨 뜻이에요? 예? 그때 그걸 포장해 달라고 한 사람은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주세요. 이러면요. 이제 포장한다는 거는 싸주세요 이래요. 이거 좀 싸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이거 좀 사주세요 근데 덜렁 알아놓고 포장하는 사람은 이게 이제 또 같은 동네 사람 아 며칠 전에 제가 그 말 딱 듣고 아차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아 쌀만 신경 썼지 싸주세요 할 때도 이게 또 쌍시옷입니다. 이쪽 사람들이 그게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에브라임 사람하고 이 기도원 팀들하고 붙어가지고 네 분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지방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이걸 분간해내는 내는 이 단어 하나가 그거 시폴렛 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그걸 상시옷하고 시옷하고 이렇게 두 개를 해가지고 옮겨놨는데 실제로 영어는 보면 이거 저 TH 발음이 있죠. 이거 되나 안 되나 이제 그걸로 돼 있는데, 작은 그 요만한 차이가지고 지방색 분류해가 갈려내는 사건이 터지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럼 대구 경북은 빼고, 이쪽 포항 사람들은 나중에 네 분이 일어났을 때 대비해서 평소에 발음을 해요. 싸주세요 하고, 쌀하고, 그 쌀 너무 세게 하면 듣는다니까? 너무 세게 하시는. 그래요, 합비해서. 자, 사사기를 통해서 어두운 시대지만 이 어두운 시대를 통해 그 하나님의 뜻하는 바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뭘 이루게 하시는지를 사사기 통해서 역으로 우리가 좀 추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막 자주 얘기 드립니다만은 천국 가서 왕 노릇하고 문지기 노릇하고 그 다음에 천국 가서 땅 좀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고 자체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고 거기 가서도 높은 자리에 하려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한을 거기 가서 풀려는 사람 아니냔 말이에요. 여전히 이 땅에 있던 사고방식이나 생각 그거 그대로 가지고 천국 가서 하긴 한국 사람은 가는 쪽도 예? 한국 사람이요 투기하는 한국 사람이 저 미국 가서도 투기한다며요. 저 소련 가가지고는 한국 사람들 때문에 소련의 레슨비가 많이 올랐답니다. 소련은 원래 우리식으로 말한 그 레슨비 가는 게 없대요. 학교에 학비만 딱 내면 그걸로 다 배울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학비 이외에 선생님한테 지켜줘가면서 우리가 특별히 더 가는 바람에 거기서 레슨비 많이 올랐대요. 정말. 그까지는 용서하더라도 그죠? 이 땅에서 하던 짓거리를 저 하늘나라까지 가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문제가 많은데 뭐 한국 사람들이 반응을 좀 해야 될 요인 아닐까 그건 뭐 우스개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가 참으로 어두운 시대가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참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 시대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어떤 사회이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속에서라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